그러면은 그이 실습을 시작하죠. 그래서 자세를 편하게 하시고요. 허리 꼿꼿이 하시고 목 바로 펴시고 어깨 힘 빼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제가 그 인도하는 것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가족들과의 식사 장면 하나를 골라 보십시오. 내가 가족들과 식사했던 그 순간을 하나 찾아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식사하는 곳에 어떤 방인가요? 그 방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식탁은 어떻게 생겼나요?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나요?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나요? 차분히 여러분 기억 속의 공간을 살펴보십시오.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느낌을 기억해 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있나요? 어떤 표정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나요?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식탁 위를 바라보십시오. 식탁 위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나요?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누가 이 음식을 준비했습니까? 그 음식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식탁에 하느님도 함께 계시나요? 하느님께서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계시나요? 혹시 하느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면, 주님, 이 식탁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 옆에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머무르십시오.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에서 느끼는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식탁을 체험했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과 함께하지 않는 식탁의 차이를 하느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천천히 말씀드리시고 하느님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식사를 마칠 시간입니다. 하느님께 나의 식탁에, 나의 가정의 식탁에 늘 함께해 주십사 청하고 하느님의 답을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음식을 축복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이제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식탁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한번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바쳐보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성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정들이 올라왔나요? 무엇이 당신의 가장 강한 감정이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몇 살이었습니까? 그 나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그 음식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건이 있나요? 그 음식이 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느님에게서 받은 느낌이나 은총이 있었습니까? 하느님께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은총이죠? 그걸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음식과 우리의 기억은 관계가 좀 크죠.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전통이나 문화적인 특성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생일 때그 케이크를 먹지만 옛날에는 뭐 먹었죠? 수수팥떡 먹었죠? 그쵸? 정말 다른가? 우리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10살 때까지 그 수수팥떡을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개인적으로 또 기억나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그 떡볶이 생각하면은 같이 공부하던 이수혜원이 생각나요. 그렇게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런 게 있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그 기억을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외식을 하러 나갈 때그 저희 동네에서 조금 가면은 맛있는 만둣집이 있었어요. 그 만둣집에서 그 물만두하고 오향장류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제가 계속 어디 가면 오향장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란 것이 몸으로 인지된 기억이죠. 그래가지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음식이 뭐였는지 몇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별한 어떤 음식과 우리 삶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지요. 그리고 식사하는 분위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식탁의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현대 그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그 가정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그 가정의 위기는 식탁의 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또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사실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식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음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거식증 환자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 먹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음식의 나눔은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예를 제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빵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과 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도 음식을 권하셨죠. 이렇게 빵도 주고 생선도 주고 이랬던 것. 이것은 화해입니다. 화해. 그 식탁에는 화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화해한다는 의미도 포함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 이 실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일상과 어떤 주님의 현존이 연결되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성찬 내에서 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강의의 제목은 성심의 여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우리 신앙의 그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완전한 계시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완전한 계시. 즉 예수님을 알면은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성자께서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자는 아버지의 품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나자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첫 번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인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 묻고 계신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 때는 4시쯤이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그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이방두 개짜리 아파트일까요? 단독주택일까요? 뭐 실내장식이 좀돼 있을까요? 가구가 있을까요? 먹을 것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충만한 생명과 사랑을 지니신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오셨고 그 마음에 머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집에 함께 머물렀던 시간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체험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때는 4시쯤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안드레아가 형 시몬에게 간 거죠.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형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본래 고향인 아버지의 마음을 방문했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소가 있나요? 가장 큰 공간. 미시간 호수? 수평선이 보이는 큰 호수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느님 마음은 그것보다 더 크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높은 장소가 있나요? 로키마운틴이 높은가요, 제일? 때로는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큰 산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느님은 그 산보다 더 크신 분이죠. 더 크고 높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크고 높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너무나 크고 높으신 것은 누구나 그 마음에 머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작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작고 보잘것없는 나도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느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모상이 있다고 하죠. 이 모상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화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느님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우리가 이 피정 중에 얻고자 하는 은총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렀고 그 맛을 체험했습니다. 그 맛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으로 이르는 것인데요. 인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여쭈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어보신,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은 어떤 대답을 했나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사실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이 사실은 하느님의 지혜를 알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듣는 마음은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인데요. 근데 솔로몬에서 나온 말은 듣는 마음이죠. 근데 이 듣는 마음은 단순히 하느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 알죠? 예, 두 여인의 재판. 그 몸을 파는 여자들 사이에서 아이를 놓고 분쟁이 일어났죠. 누구의 아이인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했을 때그 순간 그 아이의 친어머니는 그 안에 깊은 모성애가 올라와서 솔로몬에게 저의 임금님, 산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진실을 바라게 하는 것이죠.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듣는 마음 앞에서 진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열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마음을 열어서 보일 때, 우리가 담화를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말씀을 하느님께 드릴 때 하느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죠. 하느님의 응답은 다양한 경로로 옵니다. 하느님의 응답은 따뜻한 느낌으로 올 수도 있어요. 따뜻한 느낌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나를 안아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이미지로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자주 체험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르치신 것을 성령 안에서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지나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해야 되고요. 청하고 거듭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워서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화를 할 때 담화를 하고 잠깐 침묵하라는 것이 잠시 기다리면서 하느님의 반응을 살피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 순간 뭐 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확인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피정 중에 어떤 듣는 마음의 은총을 좀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피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체험들이 있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한 그 신앙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적 체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체험이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성체성사, 고백성사의 체험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영적 대화의 은총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면담 봉사자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듣는 마음을 체험하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처음 보는 봉사자 앞에서 내면의 깊은 곳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특별한 것이죠. 이런 특별한 것은 이 피정 안에서 면담 봉사자들에게 듣는 마음의 은총이 주어진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듣는 마음과 열린 마음이 만나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새로운 것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잘하기 위해선 과거에 대한 반성을 깊이 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가까운 사람들 또는 뭐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내가 과연 듣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났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접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이전에 말이 앞서서 그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지, 뭐 내가 충분히 다른 가족들의, 다른 친구들의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모른 채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이런 갈등은 사실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듣는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듣는 마음의 은총을 청하고요.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피정을 끝나고 나서 피정 중에 얻었던 영적 체험을 나눌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듣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영적 체험을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체험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체험을 자체를 잘못하면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좀 보내달라는 은총을 청할 수도 있고요. 또 듣는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알아보도록 식별하는 은총을 청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듣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마음에 그 듣는 마음과 같은 하느님을 닮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는데, 좋은 마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파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못하고 비어 있고 또 어둡고 딱딱한 그 차가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선하게 착하게 살 때도 있죠. 있지만 다른 마음이,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가지고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갈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하나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가 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가 감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동시에 혼재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좀 혼란이 있는 것이죠. 혼란이 있고 더 통합이 되어야 되는 그런 감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죠. 사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탄생 직후에 시작된다고 봐도 돼요. 그 어린아이의 체험들을 그 연구하는 많은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이 두 개의 엄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아이들 마음에 두 개의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착한 엄마의 이미지고요. 다른 하나는 나쁜 엄마의 이미지래요. 그래서 엄마를 향해서 사랑도 있고 분노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기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뭐 먹는 거, 뭐 씻겨주는 거, 배설 이런 등등 욕구가 있는데 그리고 뭐 따뜻함을 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랑받고 싶은 것. 근데 이런 욕구를 충족해 주는 엄마는 착한 엄마라는 이미지를 갖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엄마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무척 고통스러워요. 무척 고통스러운데 이러한 그 고통,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을 그 투사해서 하나의 그 나쁜 엄마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내면에 어떤 그 에너지가 있으면 이 에너지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쁜 엄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쁜 엄마라고 했을 때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부재예요. 근데 가끔 진짜 나쁜 엄마가 있어요. 진짜 나쁜 엄마가 있어가지고 애가 울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뭐 그런 엄마가 있긴 있어요. 아주 일반적이진 않죠.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나쁜 엄마의 이미지 두 개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이게 그 제가 다른 길로 나가는 건데, 이그 나쁜 엄마는 실제 엄마라기보다는 엄마가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악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 있고 악한 사람 있죠.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느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우리가 많이 따르는 그 입장은 뭐냐면 성 아우구스티노의 입장인데 악은 선의 결핍이다. 나쁜 엄마는 엄마의 부재다.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없는 순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악은 어떠한 독립된 실체라기보다는 선이 결핍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제 개인적인 이론으로 좀 발전을 시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은 기생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독자적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 그래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뭐 얼마 존재하지 못해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을 뭐 독립된 무슨 존재로 너무 크게 무서운 존재, 너무 힘이 센 존재, 그래서 나를 압도할 존재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힘이 세게 느껴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강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탁하면 어떠한 상태로도 우리가 큰 문제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악은 선의 결핍으로 보는 입장이 제가 볼때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착한 엄마, 나쁜 엄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왜그두 가지 엄마가 있을까요?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너무 착하고, 하나는 너무 나빠가지고, 둘을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에는 이두 대조적인 게 어떻게 한 사람일 수가 있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엄마가 그 엄마네. 이런 인상이 들면서, 엄마의 그 좋은 점과 한계를 동시에 이해하게 되면서 엄마의 온전한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뭐 자신의 뭐 가까운 사람 또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있지만 또 부정적인 감정도 있죠. 긍정적인 감정만 있는 분은 없겠죠. 그 사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을 모르는 거죠. 두 가지 다 감정이 있고 이게 잘 조합됐을 때 사실은 건강한 사랑이 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러죠. 가까이 하기도 쉽고 멀리 하고 싶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삶의 과정에서 성숙해지면서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양가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혼란스럽죠. 이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감정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혼돈스럽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싫고, 겉으로는 싫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뭐 좋아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는 다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이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인데 이것을 모르면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상반되는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내 무의식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한분 이야기를 할게요.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굉장히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지금은 성인이죠. 많이 맞았고, 굉장히 심하게 맞았어요. 뭐, 뺨을 맞은 욕도 있고, 많이 맞았고. 또, 심각한 것은, 그, 자기 앞에서 어머니가 맞는 걸 봤어요. 그, 아버지한테 맞는 걸 봤어요.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가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절한 적도 있대요. 그래서 어린아이 눈에 엄마가 기절한 걸 보고, 엄마가 죽은 줄 알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니를 붙들고 정신없이 울었던 기억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한 1년 넘게 만났는데 1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쓰던 얘기를 하는데 뭐 아버지한테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있는데 미움의 감정을 완전히 묻어둔 것이죠. 이 공격성이 이제 완전히 묻혀진 건데 아버지 향한 공격성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는데 이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가끔 화가 나면은 되게 무서워져요. 그래가지고 그 윗사람과 막 논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자기 사무실에 있는 막 전화기 막 부셔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윗사람이 그 전화기 고치고 있더라고. 하여간 뭐, 이 성격이 좀 불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이런 모습이 문제라고 느끼죠.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생겼냐면은, 두 가지 계기가 있어요.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하고 비슷한 거야. 자기가 아버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좀 이제 충격이었죠. 그두 번째는 이 사람이 사실은 분노 앞에서 무기력했어요. 나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도와줬죠. 분노를 알아차리면 먼저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알아차리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분노와 조금 거리를 두고 분노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한번 성공한 거예요. 어떤 동료하고 일을 하다가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걸딱 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차리니까 바로 폭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대요. 일단은 폭발을 막기 위해 그 자리를 피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체험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이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더불어 그 미움도 인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훨씬 잘 발달했었겠죠. 예,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갈라진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잘 알아채야 돼요.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 내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인데, 그 감정 자체에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뭐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하나요? 슬프고 슬픈 게 아니죠. 감정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일체적인 반응이에요. 그 감정 자체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억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감정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화나는 것을 알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과 화가 났으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폭력적으로 나가는 것과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감정을 잘 다스려서 통합의 길로 나가는 것은 나를 향한 듣는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나의 내면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다양한 감정이 통합될 때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고요. 이 온전한 사람은 그 관계에서도 더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슬픔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고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순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곧 예수님의 순환을 겪기 전까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권능의 모습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파스카 신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메시아를 모르면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순환에서 보여진 약한 인간성, 우리와 똑같은 약한 인간성 두 가지 다를 알때 우리는 예수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순환 묵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예수님 대할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 빛과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사랑과 미움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긍정적인 것만 드리거나 또는 부정적인 것만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합니다. 여러분을 원하는데 여러분 부분만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쪽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 전부를 원해요. 전부를 원해요. 다 줘야 돼요. 조금 남겨도 그러면 안 돼요. 다 주고 예수님도 다 줍니다. 그냥 다 주고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드려야죠. 갈라진 마음 상태로 있으면 반쪽밖에 못 드립니다. 반쪽 뭐한 5분의 1뭐 이렇게밖에 못 드리니까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은총, 듣는 마음을 통해서 얻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예수 성심의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시고자 했는가? 이 이야기를 그 복음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복음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출발점이에요.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다른 중요한 목적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말고 다른 중요한 목적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어느 곳에도 제대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런 표현을 썼죠. 정말 집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의 마음 빼고는 이렇게 고정된 거주지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곳을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는 곳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베타니아에 있는 나자로 마르타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머무르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물리적으로 그곳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이 진짜 머무르고 싶었던 곳이 어딘지는 우리가 복음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마르타와 마리아 얘기로 유명한 복음이죠. 루카복음 10장 38절에 42절인데, 마르타는 그 예수님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르타가 화가 나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평소에도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이길 줄 알고 고발했는데 이거 완패당했어요, 완패. 예수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 특이한 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불렀죠. 마르타야 마르타야.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가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총 일곱 번 있어요. 일곱 번 있고 신약성서에 네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르타야 마르타예요.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보이신 거예요. 마르타야 마르타. 여러분들 누가하고 심각한 얘기한테 이름 두 번 부르세요. 꼭 알아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타가. 그래서 그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고 너도 그 몫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느님 마음에 머무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면 제자들이 아버지 마음에 머물렀던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내시라고 기억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체험을 깊이 한 사람들은 그 체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체험입니다. 하느님 체험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싶었던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타의 마음이죠.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 자신의 말을 발치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세상 어디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머리를 둘 수가 있고 두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 바오로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가르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를 곳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힌두교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있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알면은 존경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사람 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세를 낮추라는 거죠. 낮춰서 그 사람 발치에 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피정에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피정은 특별한 초대이자 어찌 보면 부탁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마음에 들어와 머물라는 초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머물도록 허락해달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기꺼이 마음을 열고 초대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 우리가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그 부활과 성령 강림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루카복음 24장 13절 3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의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는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르며 참된 신앙을 실천하는 은총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은총 청하시면서 정해서 청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기도 좀 해보시고 그 피정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정 끝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침묵이 중요한데 침묵의 의미는 침묵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라 있거든요. 하나는 안수고요. 다른 하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중에 작은 침묵도 있어요. 뭐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 잠깐 침묵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본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그리고 짧게 침묵을 해요. 사실은 그 침묵이 성령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 안에서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그 미사로 함께 피정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정을 마무리하면서 선물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피정을 잘 요약하는 시를 하나 생각했어요. 그 하늘 박두진님의 시인데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그 노래와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의 여의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온 하늘을 보수처럼 부른다 보수처럼 부른 하늘을 내가 누린다
참 아름답지요. 정말 한민족만 받은 특별한 은총인 것 같습니다. 번역하면 이 맛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 시가 참 이 피정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은총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정 하시면서 그 정말 하늘을 마신다고 그랬는데 하늘 진짜 흠뻑 마시고 충만한 마음으로 미사에서 다시 만나죠. 오늘은 공동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일정 안내했는데요. 저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광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평화에 모으여 성인야하시오 성 막시밀리아노 골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